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만, 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시작! 아멘.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 인물에 대해서 두 주를 할애한 믿음의 사람은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믿음의 걸음마를 걷게 하시고 기드온의 믿음 여정 가운데 자상하게 개입한 결과로 그의 믿음이 이렇게 생성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과 필요에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생성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함께 걸어주심으로써 그대해요. 엄청나요. 강력해요. 온갖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함께 걸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심으로써 절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이전 설교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것이에요. 한 가지를 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기드온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게 된 그 경험을 기념하여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으로 이루어진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규모가 13만 5천 명. 기억하십시오. 숫자 13만 5천 명. 예. 정말 주께서 기드온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양털 뭉치 시험을 합니다. 그런마 가르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게 사사기 6장 저번에 보았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의 그 대치한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모든 성경, 모든 인명, 지명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어떤 때는 그 명칭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뜻하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하롯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에인 하롯, 이거는 샘이란 뜻이고요. 하롯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샘, 어떤 샘인가 하면은 트렘블링, 떨림의 샘이에요. 무서워서 떨림. 에인 하롯.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대군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태를 암시해요. 많은 경우에 지명은 미리 있었던 그 명칭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명칭이 부여돼요. 그래서 이 하롯샘이라는 곳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진을 쳤는데 이곳에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뜬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롯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영어 성경에는 whoever is a fearful and trembling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루하고 뜨는 그 상태, 왜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는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압도적인 미디안 군대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곳, 하롯. 참고로 미디안 진영이 진친 곳이 모래산 앞 골짜기인데 이 모래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모래. 의미는 가르치는 자, 지시하는 자, 가르치는 자, 지시하는 자인데 모래산 하면은 가르침의 산 또는 지시의 산. 뭘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대에 압도되어서 떨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치실 거예요. 지금 이때로부터 우리는 300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세팅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내면에 느끼는 두려움은 똑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준비된 300명의 용사가 가진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300명의 정예의 부대가 발휘하는 힘, 13만 5천 명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300용사라는 말이 없어요. 300명. 사람 300, 그런 표현이 있지. 기드온에게는 용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용사여,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300에 대해서는 사람, 명수, 숫자로 표현되지 용사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드러내시는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연합 세력의 규모가 아까 13만 얼마라고 했어요? 5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된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3만 2천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적군의 규모가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보다 4배하고 7천명이 더 많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병력 수와 전투력의 관계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무수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병력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기기 위해서? 이 란체스터 법칙은 병력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전투력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병력 숫자가 아까 13만 5천과 3만 2천인데 4배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 4배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곱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16분의 1 정도로 약세라는 거예요. 4배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16분의 1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없는 상태예요. 4배 차이도 전쟁에 이기기 힘든데 란체스터 법칙에 의해서 승리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뜨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지시를 내리세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지금 16분의 1로 적은데 열세인데 불리한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힘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힘이 축소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나요. 내 힘이 축소가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기회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적군은 메뚜기처럼 많고 우리 쪽은 3만 2천밖에 안 되는데 더 줄이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적군보다 4배 이상 적은 숫자인데 왜 하나님은 많다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 싸우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 또는 전략이 뛰어나서 이겼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의 전략이 뛰어났다.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웠을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거쳤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크게 자라거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계기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능력이 축소되는 그 사건, 어떤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하심이에요.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심. Omniscience라고 하죠. 영어로는 전지하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인간 마음과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완벽하게 아세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3만 2천의 병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을 경우에 그들이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만 2천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조치하십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만만 남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우리는 이때 성경을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떠는 겁쟁이들을 집에 보내고 이제 용감한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혀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하나님의 행동 패턴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이 귀가하고 1만 명이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다시 축소시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 군대와 만 명이 남았어요. 13대 1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1만 명 가운데 9,700명을 귀가시킵니다. 자, 3만 2천 명 가운데 1만 명을 어떻게 축소시켰어요? 두려워 떠는 자. 그러면 1만 명 가운데 어떻게 300명을 선발하나? 물 마시는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 물 마시는 방식을 보면서 아, 여기 비밀이 있지 않을까? 300명이 선택된 대부분의 군사들 9,700명은 물가에 엎드려서 편안하게 물을 주둥이를 물가에 대고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짚고 입을 바로 물에 대어서 벌컥벌컥 마셨다. 그게 9,70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물을 손에 떠서 이렇게 핥듯이 움켜대고 마셨다. 그게 300명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 기도원에 300 용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3만 2천에서 이렇게 300명으로 줄인 이 사람들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 물을 마시는 중에도 주변을 경계하면서 적의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한 경계심, 민첩성, 준비된 용사들 하나님께서 300을 택하셨구나. 아니에요. 만약에 거꾸로 9,700명이 이렇게 손을 떠서 마셨으면 그 사람들 집에 보냈을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3만 5천명의 미디안 연합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는 과정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합니다. 군대 규모를 비교하면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은 미디안 군사 450명을 대적해야 돼요. 450분의 1. 제미나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군인 대처하는 상황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재미가 쏠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미디안 450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축소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기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아느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킬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강력한 존재로 진짜 그 리얼리티, 그 실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내가 크고 강력하고 위대하니 그냥 믿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생성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은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래요.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13만 5천 대 1로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이기는 싸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은 만 명 정도는 그나마 나왔는데 300명이라고요? 300명의 군사에 대해서 아직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최종적으로 설득 작업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시편 23편의 6절에 보면은 선하심이 내 평생의 그 선하심이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생에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설득 그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음을 다시 설득하시는지 그 작업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300명으로 군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부라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막사에 접근하게 해요. 밤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막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드온에게 강력한 확신이 생겨요. 많은 사람이 사사기 7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영역이에요. 아이들 주일학교의 그림책으로나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자기 부하 한 사람과 기드온이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직 두려운 마음을 안고 밤에 미디안 천막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들려주신다는 것인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초자연적인 내용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적군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수단을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나귀는 사람의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순간 짐승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런 수단까지 동원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접근했을 때 수백 개, 수천 개의 천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그 천막에 이르게 하셨으며 대화를 30분, 1시간 했다면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을 듣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게 할 것을 아시고 내려가라고 지금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누구에게요?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넘겨주시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미디안 진영에 도착한 타이밍, 꿈 내용, 꿈 해석, 미디안 두 군사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들은 내용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0.01%의 우연도 없이 과연 100%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확신하느냐 하면은 두 번에 걸친 양태의 시험에도 군대 규모가 3만 2천에서 300으로 축소되었을 때 기도원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꼈으면 분명합니다. 9절, 11절 보십시오. 바로 이들이 미디안 장막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어느 진영이요? 미디안 진영. 공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공격하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300으로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내가 만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이것은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내려가서 공격하는 것이 두렵거든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작업할게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천막에 가서 바로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내용을, 그 센텐스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너는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촉발하시고 이것을 폭발시키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환경 가운데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기드온의 삶에 그 대화를 듣는 순간에 뭔가 강력한 것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주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겠구나. 그래서 3만 2천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구나.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아직 전쟁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이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의 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전에 기드온이 아닙니다. 미디안 군대의 큰 규모에 압도당했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났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밤 10시에서 11시 무렵에 300명을 100명씩 100명씩 3개의 진으로 편성해서 항아리에 불을 감춥니다. 접근할 때까지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에 접근해서 수백 개, 그러니까 300개겠죠. 항아리를 깨면서 감추어져 있는 횃불이 일시에 불을 밝힙니다. 10시에서 11시면 모든 군사들이 보초들만 몇 명 남겨두고 아마 잠자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10시에 지침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수백 개의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집니다. 300명이에요. 그들은 밤중에 소리를 듣고 불빛을 보면서 엄청난 대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21절, 22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을 사용하십니다.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세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25km 정도 도망을 갈 정도의 대패를 당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300명 동원되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사람은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 그 첨단을 달리는 미국 사회도 코로나 사태 때 많이 죽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모든 제약 회사가 다 미국에 있는데 이것을 못 막지?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미국에서 120만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0만이 넘었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양자 컴퓨터 만든다고 막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인간이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잠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씁니다. 홍성용 이제 읽어보세요.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페사우. 이건 어떻게 읽어요? 아, R자로 읽어요. R. 로스. 페사우로스. 이거 혹시 아는 단어 아니에요? 사전 할 때 thesaurus라고 하잖아요. 사전. 유효사전. thesaurus. 동의어, 유효사전. 알죠?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많은 단어의 보고, 창고. 이게 이런 뜻이에요. thesaurus.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어떤 창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석, 모든 지식, 지혜가 다 들어있는 보화, 보석이 어디에 담겨있다고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이 질그릇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 것 없죠. 주재료는 그냥 진흙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에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래서 단단함이나 밀도에 있어서 도자기하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값싼 그릇이에요.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가장 헐값에 팔리는 그릇이 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뭐요? 보배를 담았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배를 담았대요. 다이아몬드는 부피 면적당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보석이에요. 가장 비싼 보석이 지금은 조금 그 홍콩 경매 시장에서 순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14.62캐럿의 오펜하이머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쌌어요. 이게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은 무게가 3g이에요. 3g. 3g. 너무 작죠. 그런데 이게 뉴질랜드 달러로 지금 환산하면은 9,500만 불이니까요. 그럼 100만 불짜리 집 99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포장 박스를 바로 버리기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게 트레드미에 다시 팔기 위해서 보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공간을 차지해야 하니까 뭐 한 1년쯤 지나면 어디 버리긴 버리는데 포장 박스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귀해요. 그런데 휴대폰 얼마예요? 5,000불 해요? 5,000불 안 해요. 5,000불 안 하는데도 포장 박스가 좋단 말이에요. 여기 3g 무게의 보석, 오펜하이머 블루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2달러 샵에서 산 그 필통에 넣는다? 아니에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도 대단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할 바 없는 가치를 지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대요. 인간의 몸.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상태. 이분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자기 자신의 내면에 모셔드린 이 개인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존재인 우리 내면에 이러한 보석을 이 예수를 담게 하셨을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위대한 일과 능력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요. 우리 몸이라는 이 포장 자체는 연약합니다. 쉽게 질병 걸리고요. 쉽게 위험에 노출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주님은 강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이 주님과 연합한 개인은 강력합니다. 기도원이 그랬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하나님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삶에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실력이 축소되는 것을 경험할 때 놀라지 마세요.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혹시 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내가 상식적으로 보통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살다가 갑자기 추락을 경험하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라고 말할 것이지만 내가 약한 그때 그때의 강함이라 이 사도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축소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셨으니 기도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올려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